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2장. 그대는 건전한 교리에 맞는 것을 가르쳐라.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고 진지하고 신중하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갖추라고 가르쳐라.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남을 헐뜯는 말이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몸가짐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훈련하여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며 집안을 잘 돌보고 친절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에게도 자제력을 갖추라고 권하여라. 그대는 선한 행동으로 모든 일에 있어 모범을 보여라. 가르칠 때에는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책 잡힐 것 없는 건전한 말로 가르쳐라. 그것은 누구도 우리를 헐뜯어 말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라. 그들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쳐라. 그것은 그들 때문에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가르침이 모든 면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경건하지 않은 행위와 세속적인 열정에게는 아니요라고 말하게 한다. 그리고 자제력을 가지고 올바르고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해내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대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다. 그대는 큰 권위를 가지고 충고하고 꾸짖어라.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어찌 감사해? 떠나네 시냇가에서 나무들처럼 주의 사랑에 목말라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신명기 제21장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됐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주어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 옷을 벗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알아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자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기로 하셨다. 그때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모세가 어떤 분에 관하여 율법책에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마을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대꾸하였다.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대답하였다.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여쭈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너는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항상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조금은 의아한 것은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곳의 태생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이나 구약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요즘 우리 표현으로 불황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공간복음서들이 주로 갈릴리를 중심한 주님의 복음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공간복음에서 빠져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빠져있는 예루살렘의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시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주관심사였다면 갈릴리를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은 유대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시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주님의 활동 무대가 주로 이 소외된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공간복음들이 기록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3절에서 45절 중심으로 빌립의 초청을 봅니다. 앞의 요한이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고백이나 소개로 주님의 제자가 된 반면에 여기 소개되는 빌립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다고 하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복음서들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제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하신 것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내려오신 주님은 오히려 외면당하는 이들이 더 긍휼과 연민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3절 하반절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사실들은 공간복음에서는 더러 나타나는 사실들입니다. 즉각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도 했지만 당장에 해야 할 일을 처리한 후에 따르게 해달라고 미룬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 그런 내용들이죠. 놀랄만한 사실은 빌립이 단순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메시아로 믿고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갔다는 것과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깊이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은 이해가 쉽지 않은 표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45절 하반절의 증거가 나다나엘에게는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도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힘을 확신할 수 있었고 자신이 확신하는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에 대한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각각 다를 수 있음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46절 48절 중심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빌립으로부터 주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받았을 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해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비단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기도에 대응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보다는 죄에 대한 저주를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로 취급되었던 갈릴리나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했던 부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성경 밖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러한 대속의 개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가장 단순한 답변을 줍니다. 와서 보라. 46절 하반절인데 신앙만큼이나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바로 알아지는 것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와서 보라를 단순히 교회당의 예배나 집회에 참여해 보라는 표현으로만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이 와서 보라는 의미는 너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보라는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와서 보라는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달라진 자신의 삶 속에 그 사람을 참여시켜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것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교훈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나다나엘은 이 단순한 빌립의 초청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받을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47절 상반절인데 이게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7절 하반절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 직접 이런 평가를 들은 나다나엘은 감격하며 되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인데 그러나 이것은 나다나엘만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다소 가볍게 들립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8절 하반절인데 유대인들 주로 잎이 크고 첨첨해서 햇볕을 잘 막아주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하는 데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시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성경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것을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처한 상황을 가장 바르게 진실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 애매한 고난과 말을 들어도 굳이 변명하거나 따지는 것보다는 침묵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상고할 때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9절에서 51절 중심으로 나드나엘의 고백과 약속입니다. 진실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께 나드나엘은 당시 최고의 예우인 랍비라는 칭호와 함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49절인데 이 고백은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편 84편 3절에 보는 대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음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되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예수도께서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살고 있다면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나다나엘과 같은 대우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조금은 인간적인 나다나엘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에 했는데 이 표현은 내가 너를 좋게 봐주고 평가한다고 믿느냐? 나를 사실 그대로만 믿는다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한다면 우리가 듣고 읽고 보았던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이죠. 사실 이러한 장면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대로 옛 지명은 루스였지만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야곱의 감격이 연상됩니다. 야곱의 경험을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단순히 육신적인 상황으로 예수도를 이해하며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열린 하늘의 영광을 감동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약속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에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진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요한은 이 서신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구절에는 서로 다른 시제가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순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읽은 구절 요한일서 3장 6절을 시제를 고려해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안에 항상 거하는 자는 죄 지키를 계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말하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는 사람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 약점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한 유일한 희생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반역도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죄를 물리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다음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또 마귀를 가르쳐 시험하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옷을 입고 악을 선하게 보이도록 하여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서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술책을 피하고 죄와 타협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인간의 나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 가운데는 다른 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혀를 잘못 놀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의 유혹에 잘 빠지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강한 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음주 퇴치 운동을 하는 기구에 따르면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도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와 같은 죄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죄를 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도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에는 그렇지만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의 유혹을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 자신의 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죄와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탄, 곧 유혹을 대적하려면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노력을 가리켜 싸우기를 또 내 몸을 쳐 이렇게 표현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최선을 다해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심판날에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피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유혹받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항상 최고는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재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시 방심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를 할지라도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은 유혹 바로 근처까지 갔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주의깊게 살피며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자만하면 마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 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시기를 택해 마귀는 우리 앞에 유혹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극복하려면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선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머리는 마귀가 일하는 장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면 그것을 다른 선한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도박으로 보낼 시간을 무언가 유익한 다른 것을 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도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쉽게 선한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짐들이 모두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도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죄를 극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으면 해결책에 좀 더 집중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친구의 중요성에 관해 J.M. 맥칼렙이 쓴 시입니다. 그대에게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대와 함께 끝까지 가줄 사람. 견뎌내도록 동정을 베푸는 사람. 그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 그렇다고 그가 전능자는 아니지만 그대를 늪에서 헤어나오도록 도울 수 있으리. 그대 마음 너무 아파 흐느낄 때 하나님이 그대 곁에 친구를 주신다네. 열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지혜와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유혹받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고 내가 그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 골방에서 조용히 들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열한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혹에서 건져낼 수도 있다고 막연하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때 의심은 설 곳이 없어지고 맙니다. 죄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저희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송을 통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곳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